유럽은 AI가 무려 4억 6,600만 줄이나 되는 정부 공공 포털 코드를 전부 스캔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와, 4억 줄이요. 그거 인간 엔지니어들이 붙잡고 있으면 진짜 몇 달은 족히 걸릴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25년 동안 방치된 아주 치명적인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서 그걸 고치는 패치 코드까지 직접 짰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단 20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과거 같았으면 그 엔지니어는 당장 업계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출근해서 자기 할일한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돌아가는 핵심을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네. 질문하면 그럴듯한 텍스트를 뱉어내는 챗봇 시대가 떼났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스스로 도구를 쓰고 복잡한 물리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대, 그러니까 에이전틱 AI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었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해해 볼 예정입니다.
오, 어떤 자료들이죠?
첫 번째는 이 모든 변화의 물리적 엔진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의 2020년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고요. 두 번째는 최근 출시돼서 난리가 났던 GPT-5.6의 벤치마크를 아주 날카롭게 해보한 벨럼의 기술 블로그입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자료도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 맹렬한 속도전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다룬 더 미디언의 뉴스레터, 그 2026년 여름 AI 안전지수 리포트를 살펴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단편적인 뉴스들을 넘어서 거대한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또그 이면에 어떤 위험이 자라나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도록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그럼 바로 밑바닥부터 시작해 볼까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코드를 고치고 스스로 움직이려면, 결국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근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2026년 보고서를 보니까 매출이 2,159억 달러더라고요. 전년 대비 65%나 뛰었습니다. 숫자로도 정말 압도적인데 제 시선을 끈건 젠슨 황 CEO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떤 멘트였죠?
범용 컴퓨팅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더라고요.
아, 그거 진짜 완전히 패러다임이 뒤집혔다는 선언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우리가 엑셀 수식을 짜주거나 코드를 입력하면 그걸 단순히 실행하는 기계였잖아요.
네,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하는 기계였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먹고 실시간으로 지능을 생산해내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현재 AI 산업을 5개의 계층으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5개 계층이요. 어떻게 나뉘나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에너지, 그 위에 칩, 그리고 인프라, 모델, 마지막 최상단에 우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가 우리의 옛날 이메일이나 사진을 조용히 쌓아두고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예전엔 진짜 단순한 저장소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성격이 완전히 발전소나 제조공장처럼 달라졌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말 대신 AI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AI 팩토리요.
와, 공장이요? 지능을 찍어내는 공장. 네, 공장은 원자재를 넣으면 완제품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이 AI 공장은 막대한 전기를 원자재로 쫙 빨아들여서, 토큰이라는 완제품을 찍어냅니다.
아, 토큰. 우리가 챗GPT 쓸때 과금되는 그 단위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토큰이 쉽게 말해 디지털 지능의 기본 단위인 거죠. 발전소가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들듯이 AI 공장은 전기를 태워서 지능을 쾅쾅 찍어내는 겁니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전기를 태워서 지능을 만든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요. 과거에는 AI를 가르치는 훈련 과정,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가장 많은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그쵸, 모델을 처음 만들 때 자원이 엄청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만들어진 AI가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 즉 추론이 컴퓨팅 수요를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당연하네요. 단순히 수도, 서울이 어디야?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일정표랑 이메일을 확인해서 다음 주 출장 계획을 짜고 비행기표를 예매해줘. 이렇게 시키면?
네, 맞아요. 그건 AI가 혼자서 검색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토큰이 소비되겠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틱 AI는 대답한 줄을 내놓기 위해 뒤에서 수천 수만 번의 연산을 거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아주 특화된 칩을 내놓은 거군요.
네, 이번에 지연 시간을 극단적으로 낮춘 웨라루빈 플랫폼이나 블랙웰 얼트라 같은 새로운 칩셋을 도입한 이유가 바로 이 엄청난 추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죠.
논리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공장에서 지능을 만들어내는 원자재가 전기라면 앞으로 AI가 얼마나 똑똑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지는 소프트웨어 코딩 실력이 아니라? 변전소나 송전탑 같은 물리적인 전력 공급망의 한계에 부딪히는 건 아닌가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그거예요. 에너지가 곧 컴퓨팅이고 컴퓨팅이 곧 지능이다. 이게 이 바닥의 새로운 법칙이거든요.
전기가 없으면 지능도 없다 이거네요.
맞아요. 아무리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도 그걸 돌릴 메가와트급 전기가 없으면 지능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결국 미래의 AI 패코는 누가 더 코드를 잘 짜느냐의 단계를 넘어서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오느냐의 싸움이 된 거군요.
네, 그 펄펄 끓는 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냉각시키느냐 하는 진짜 물리적 인프라 싸움이 된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엔비디아가 깔아놓은 거대한 AI 공장에서 엄청난 전기를 먹어가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 며칠 전에 출시돼서 화제가 된 오픈 AI의 모델들이죠.
네, 맞습니다. 오픈 AI의 GPT-5.6과 그 경쟁 모델들 이야기인데요. 벨럼의 기술 블로그를 보면 이번 GPT-5.6의 가장 큰 특징이 시스템을 세 개의 티어로 나눴다는 겁니다. 솔, 테라, 루나 이렇게요.
네네. 용도와 가격에 맞춰서 모델을 아주 세분화한 거죠. 가장 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솔은 입력 토큰 100만 개당 $5, 출력은 $30입니다.
꽤 비싸네요.
굉장히 비싸지만 제일 똑똑하죠. 중간급인 테라는 $2.5에 $15 수준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딱 맞춰져 있고요.
그런 마지막 루나는요?
루나는 $1, $6로 아주 저렴하고 대신 처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가격만 봐도 이 모델들이 우리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솔은 도저히 안 풀리는 복잡한 문제가 터졌을 때 투입되는 비싼 수석 엔지니어 같고요. 테라는 매일매일 서류 작업하고 코딩하는 든든한 실무진. 그리고 루나는 손은 엄청 빠르지만 길고 복잡한 지시사항은 자꾸 까먹는 약간 덜렁대는 인턴인 셈이군요.
비즈니스 현장에 아주 딱 들어맞는 비유네요. 실제로 벨룸의 벤치마크 분석을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벤치마크 결과가 어땠나요?
터미널을 조작하고 도구를 다루는 에이전트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나 복잡한 지시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레스트 이그잼 같은 데서 가장 똑똑한 솔이 엔스트로픽의 크로드5를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오, 엔스트로픽을 이겼다고요?
네. 특히 솔에게 여러 에이전트가 동시에 협업하며 문제를 푸는 울트라 모드를 켜거나 연산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최대 추론 설정을 하면 현존하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벨룸 블로그를 읽으면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오픈 AI가 발표할 때는 우리가 에이전트 성능에서 다 이겼다, 압도적이다라고 막 팡파를 울렸잖아요.
네, 엄청 자랑했죠.
그런데 전통적인 순수 코딩 능력을 묻는 SOB 벤치 프로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클로드5가 80%의 성공률로 솔의 64.6%를 크게 앞서고 있단 말이죠.
아, 예리하시네요.
이거 오픈 AI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에이전트 중심 테스트 결과만 은근슬쩍 전면에 내세운 거 아닙니까? 기업든 성적표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걔 지적한 것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픈 AI는 그 테스트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우리가 점수가 낮게 나온 거다라고 방어하긴 했지만
핑계 아닌가요?
제3의 전문가들 시각은 다릅니다. 이 SWE 벤치 프로라는 건 단순히 짧은 함수 하나 짜보라는 게 아니라 수만 줄이 넘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저장소를 던져주고 여기서 버그 찾아내서 고쳐 이렇게 지시하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테스트거든요.
아, 그럼 순수한 코드 생성이나 구조적 이해도에서는 여전히 클로우드가 업계 최강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여전히 코딩 장인은 클로우드5인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리저리 브라우저를 띄우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행동대장 역할은 GPT-6 솔이 잘하지만 방대한 코드를 묵묵히 뜯어고치는 장인 역할은 클로우드가 낫다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던이라고 부르셨던 그 저렴한 모델, 루나의 치명적인 한계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루나가 뭐가 문제인가요?
롱 컨텍스트 리콜이라는 긴 문맥 기억 테스트가 있어요. 이건 수백 장짜리 문서를 던져주고 저기 14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던 조건이 뭐였지? 하고 물어봤을 때 정확히 기억해내는 능력을 보는 건데요.
아, 그거 되게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소울과 테라가 90% 이상을 기록한 반면에 루나는 41.3%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와, 41.3%면 절반 이상은 까먹거나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회사에서 비용 아끼겠다고 루나한테 500페이지짜리 법률계약서 검토를 맡겼다가는 진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에 어떤 모델을 배치할지 선택하는 게 아주 핵심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 동향은 어떤가요?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당연하죠. 메타는 무려 100만 토큰,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문맥을 한 번에 처리하는 뮤즈 스파크 1.2를 내놨고요. 스페이스 AI는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AI 코드 에디터인 커설에 아예 자신들의 그록 4.5를 내장시켜버렸습니다.
와, 각자만의 방식으로 엄청나게 치고 나가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행보는 오픈 AI입니다. 그들이 한창 밀던 AI 전용 웹브라우저인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아예 종료시켜버렸어요.
어? 그거 엄청 투자하던 프로젝트 아니었나요? 갑자기 왜 접은 거죠?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 새로운 브라우저를 굳이 켜게 만드는 대신에 사람들이 이미 일하고 있는 환경, 즉 챗GPT 워크라는 기업용 시스템 안에 AI를 직접 침투시켰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겁니다.
하, 소름 돋네요. 이제 이 똑똑한 에이전트들이 채팅창 탭 안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군요.
네, 우리가 쓰는 엑셀, 슬랙, 터미널 같은 실제 작업 환경으로 직접 걸어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들이 화면 밖으로,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 세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핵심 주제, 물리적 AI입니다.
아까 엔비디아 리포트에서 언급됐던 그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6년에 이 물리적 AI 부문에서만 60억 달러의 엄청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상용화가 그렇게 많이 됐나요?
네, 지금 멀세데스 벤츠의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이나 우버의 거대한 모빌리티 네트워크 뒤에서 이 화면 밖으로 나온 AI들이 직접 물리 법칙을 이해하며 차를 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더 미디언 뉴스레터에서 본 미스트랄의 로보스트랄 내비게이트 모델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로봇 주행 모델이요?
네, 보통 자율주행 로봇 하면 로봇 머리 위에 빙글빙글 도는 그 비싼 레이저 센서, 라이다가 필수잖아요. 3D로 공간을 인식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라이다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로봇은 라이다를 아예 빼버렸대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흔한 RGB 카메라 딱 하나 달아놓고 사람이 말로 지시하는 언어 정보만 가지고 실내외를 알아서 주행한다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도약이죠. AI가 단순히 픽셀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시각 정보와 언어의 논리를 결합해 마치 사람처럼 공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물리적 세계의 로봇 조종도 놀랍지만 저는 첫머리에서 언급했던 그 엘버타 주정부 사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아, 그 클로드 코드 투입해서 사이버 보안 취약점 패치했던 그 사건이요?
네네. 4억 6,600만 줄의 코드를 20시간 만에 스캔하고 고쳤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만든 바이옴니라는 오픈소스 바이오 AI 에이전트도 무려 150개가 넘는 생물정보학 도구를 인간과학자처럼 다루면서 10만 건 이상의 실험 워크플로우를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이신가요?
아니, AI가 수백만 줄의 정부 핵심 시스템 코드를 혼자 고치고 방대한 유전자 데이터를 혼자 분석해서 결론을 낸다면 인반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죠? AI가 다 고쳤습니다 하고 내놓은 결과물을 인간 엔지니어가 다시 4억 줄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크로스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든 게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믿고 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감시자로서 인간의 역할이 너무 벅차지는 거 아니나요?
아, 정말 핵심을 찔러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직장에서 비슷한 딜레마를 겪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학계에서는 이걸 확장 가능한 감독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확장 가능한 감독의 위기요?
네. 과거에는 AI가 틀리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금방 티가 났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맞아요. 예전엔 딱 보면 에이, 틀렸네 했죠.
그런데 이제는 얘네들의 논리 구조가 너무 완벽해서
거짓말이나 심각한 오류조차도 완전 진실처럼 보입니다.
와, 진짜 속아 넘어가겠네요.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때 그걸 감독하는 인간의 능력은 그만큼 확장되지 않는다는 게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결국 그 방대한 코드를 검증하기 위해 또 다른 AI를 고용해서 감시를 맡겨야 하는 끝없는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결국 이 에이전트들이 물리적으로 차를 몰고 스스로 시스템 코드를 고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안전성 문제의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괴물 같은 시스템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과연 브레이크,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제대로 달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뼈아픈 팩트 폭격을 날린 게 바로 Future of Life Institute가 발표한 2026년 여름 AI 안전지수 리포트입니다.
아, 국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안전성을 평가한 성적표죠?
네, 결과가 어땠나요? 매우 비관적이었죠.
저도 리포트 보고 진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한다고 믿었던 선두그룹, 엔트로픽이나 오픈AI, 구글 딥마인드조차도 최고 점수가 겨우 C플러스에 불과했어요.
겨우 턱걸이라 수준이죠.
하위권은 더 처참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 중국의 딥식, 그리고 프랑스의 미스트랄은 아예 낙제점인 F를 받았어요.
네, 완전히 바닥을 쳤죠. 특히 저는 미스트랄이 최하점인 0.33점을 받았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유럽연합은 전 세계에서 AI 규제를 가장 엄격하게 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이 현상을 유럽의 부조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럽의 부조화요?
네. 지역적으로는 강력한 규제를 외치면서도 막상 자국을 대표하는 AI 챔피언 기업, 즉 미스트랄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까봐 무기난화나 예외를 두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빅테크 기업인데 왜 다들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겁니까? 혹시 기술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서 그런 건가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솔직히 돈과 권력의 문제입니다.
역시 돈 문제군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과열된 경쟁이고요. 그 다음은 거대한 국방 및 안보 계약 때문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국방부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네, 엄청난 예산이 걸린 프로젝트를 따내야 하는데 거기서 우리 모델은 안전장치 철저히 만드느라 속도가 좀 늦습니다. 이러면 경쟁사한테 파일을 다 뺏겨버리거든요.
아, 속도전에서 밀리면 끝이니까요.
전문가 패널들이 경고하는 것도 그겁니다. 과거에 기업들이 AI 개발 일시 중단하고 안전검증하겠다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서약서 쓰고 서명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서약들을 축소하거나 조용히 홈페이지에서 지워버리고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런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수백억짜리 정부 주도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가 열렸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한테 알아서 안전 기준을 지켜라 하고 자율에 맡긴 꼴 아닙니까?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럼 뼈대에 들어가는 철근 빼먹고 기초공사 비용 제일 적게 쓴 건설사가 입찰가를 훅 낮게 써내서 결국 계약을 따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경주차 같아요. 안전을 지키려고 브레이크 달고 비용 쓰는 회사가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지는 바보가 되는 구조군요.
네. 제도의 허점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게다가 여기에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 패권 싸움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정학적 문제도 얽혀 있나요?
니미디언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팩트가 나오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주요 AI 기업들, 예를 들면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등이 만든 최고 성능 모델에 대해서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언급돼 있습니다.
아, 예전에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AI 칩 수출을 막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 같은 거군요. 네,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내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팩트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죠?
본래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지식의 도구로 발전해야 할 AI가 이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무기처럼 취급되면서 서로 높은 장벽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안보를 핑계로 글로벌 진영 경쟁이 심화되고 있네요.
네, 결국 글로벌 개발 환경은 점점 더 파편화되고 있고 그 치열한 속도전 와중에 인류를 위한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태라는 걸 팩트로 알 수 있는 거죠.
씁쓸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거대한 지각변동을 한번 요약해볼까요? 이제 IT기습은 우리가 검색하면 답을 보여주는 챗봇 단계를 완전히,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네. 정보가 저장되는 시대를 지나서 지능이 제조되는 산업혁명 한가운데 있는 거죠.
전기를 무섭게 집어삼키는 거대한 AI 공장들이 디지털 지능 토큰을 끝없이 제조해내고 있고 그 토큰으로 빚어진 에이전트들은 스스로 도구를 쥐고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뜯어고치고 현실 물리 공간까지 조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발전 이면에는 기업들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심각하게 방치되고 있는 안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죠.
분명한 건 이 변화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지능형 에이전트들에게 일을 어떻게 맡기고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통제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 공장에서 토큰을 생성해 스스로 사고하고 일하는 에이전트들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똑똑해지고 심지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지시나 개입 전혀 없이 어떤 AI 에이전트가 이 프로젝트는 내가 처리하기 벅차네?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다른 전문 AI 에이전트를 고용해버리면 어떨까요?
와, AI가 AI를 고용한다고요?
네. 자기들끼리만 소통하고 협업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알아서 끝내버리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이 무한히 지능이 생성되는 생태계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